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 그 다음에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것을 이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의 주 핵심 뼈대죠. 두 번째 설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20절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킴을 촉구하는 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메시지의 핵심 뼈대인 거죠. 자, 그런데 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설교의 좀 특징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20절을 한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된 그리스도 예수가 곧 오실 거다,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정하신이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appointed, 그러니까 약속된, 예정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예고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죄인이 된 이후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큰 그림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내가 또한 약속한 어포인트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죠? 예, 승천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각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의 중요한 약속된 사건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합니다. 자, 구원의 마지막 스토리는 어디가 종착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구원의 대클라이막스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거죠. 그 재림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속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구속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이미 appointed,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정되어진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보되어진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목양을 하다 보면 정말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는 분도 있고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부심을 받기까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 분을 제가 가서 심방도 하고 왔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깝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 큰 구속의 그림 안에서 보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힘들고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복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구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 어떤 것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깡패들 중에서도 정말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깡패는 정말 못 건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뭐 고난들,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 완전한 구속의 그림 안에서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제 몸이 좀 안 따라져서 이제 보는 걸로 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정말 빅게임을 놓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사역을 하다 이렇게 보면 아, 그걸 생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놓칠 때가 있거든요. 이미 제가 그 결론을 다 알고 축구를 보는 거죠. 이미 제가 좋아하는 팀이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 알고 그 축구 게임을 봐요. 재방송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축구를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막 실수를 하고 슛을 쏘았는데 골대 빗나가고 상대방이 골을 넣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에는 조금 긴장을 하지만 시안에 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이 게임은 승리로 끝난 게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 실수를 하고 뭐 어떤 선수가 못해도 아, 결국은 이길 거야 라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저 안에 이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경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가 보장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크게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즐기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인상 별로 쓸 필요 없거든요, 사실. 우린 이미 다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우린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인생이에요. 오늘 20절에서 그런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21절에 한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되어 있고 또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거기 보면 지금 21절서부터 계속 지금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무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오심을 모세와 또 선지자와, 그러니까 사무엘도 선지자로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이미 다 예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여러분, 구약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구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캐치를 못한 것뿐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신약을 살고 있던 베드로는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다 이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미 다 우리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어둠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히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들, 너 지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 의도를 전달해.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죠. 뭐라고 제가 전할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곧 시들어버리고 다 멸망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통로를 사용하실까요? 더 이상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저 같은 목사는 있을 수 있어도 선지자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가르치고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참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 중요한 개혁가들의 주장이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중들이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당시에 언어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제들만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제들이 또한 자기들의 이 말씀을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생긴 겁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걸 보면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요, 깨어진 이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기도문 후반부를 함께 나눠봤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어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걸 다 다루지 못했는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어떠한 물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 영적 양식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합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